네, 오늘은 이 도르트 신경 두 번째 교리, 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 5항에서 9항까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만족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멸망받을 것밖에 없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것이 완전한 희생제사가 되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충분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공로는 무한한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5항부터 9항까지 이제 확장해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5항에서부터 9항까지가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겠죠. 이것이 복음의 약속인데, 이것을 이제 도르트 신경이 이제 5항부터 9항까지 그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5항에서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6항에서는 이제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불신 가운데 멸망한다 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7항에서는 그러나 참되게 믿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그런가, 그걸 7항에서 말하고, 8항에서는 이제 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항에서는 이 계획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서 획득과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5항부터 9항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르트 총대들이 중요하게 논의했던 주제는 이 획득과 적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획득은 뭐냐면 이제 항론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죄 용서와 영생을 획득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항론파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죄 용서와 영생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그 적용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획득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죄 용서와 영생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모든 사람이고, 적용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항론파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도르트 총대들은 이 도르트 총대들은 이제 도르트 신경을 만드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택함 받은 특정 대상을 위해서 획득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로 그 대상만을 위하여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는 획득과 적용 대상의 이 불일치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획득하신 대상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 획득과 적용 대상의 분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제 팔츠 총재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츠 총재들이 그러니까 학론파의 주장을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위해 동등하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아버지 곁에서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오직 신자들만을 위해 동등하게 중보하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여기서 모든은 여기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 모든이죠. 그리고 오직 신자들만을 위해 동등하게 중보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파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동등하게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중보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신자들, 믿는 자들밖에 없다. 이것이 학문파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사역을 통한 이 속죄 획득, 아까 보았던 죄 용서와 영생 획득 대상은 모두가 되고 천상 사역의 대상, 그 중보하시는 그 대상은 신자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 주장이 그리스도의 은택에서 이 획득과 적용을 분리하고 갈랐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위해 획득이 됐는데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획득인 능력 있는 획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에 인간 의지에 넘긴 그러니까 획득은 어떤 획득이냐면 완전한 획득이 아니라 가능성의 획득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신 것이고 구원은 누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맡겨진 구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능성만 획득하셨다. 구원 받을지 안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만을 획득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도르트 총재들이 획득과 적용 구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득과 적용을 오히려 그 구분을 받아들였지만 대상이 분리되는 것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획득은 되었는데 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득과 적용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획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획득이 된 것이죠. 택함 받은 자를 위한 그 획득은 다 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부름받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적용의 때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획득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실패 없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획득과 이 적용은 또 이 원인과 목적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획득하셨고 그들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은 획득의 목적이므로 적용이 획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획득하셨냐 누구를 위하여 죄 용서와 영생을 획득하셨냐 그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셨다 이게 되는 것이죠. 이 획득과 적용은 또 기독론과 구원론에 연결이 됩니다. 이 적용의 대상과 획득의 대상이 같은 이유, 왜 같으냐 하면 이 성령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중생의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론과 성령의 구원론은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그들이 성령의 그 구속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에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획득과 적용은 이렇게 획득이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 적용 아니 획득이 기독론에서 말해진다면 적용은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말해주곤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 곧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믿음의 원인은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택자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앞서지 못하고 오히려 따른다. 왜냐하면 저 죽으심이 믿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도르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인은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성령을 통해 그것이 뿌려지는 것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피가 뿌려지고 그러므로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믿게 되고 이제 이것이 같이 가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학론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획득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학론파에 있어서 이 주장 안에서 획득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적용은 인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아직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무도 안 믿는다면 이 세상 아무도 안 믿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획득된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획득된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속죄가 획득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획득되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론파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론파의 주장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을 얻은 것이다.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는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한 자가 단순히 칭호로서만 구원자이거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론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없는 구원자다. 왜냐하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만 남겨두시고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을 믿는 이 도르트 총재들에게는 인간에게 맡겨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것이 전적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론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없는 구원자다. 구원의 가능성을 인간에게만 남겨둔 그러나 정작 인간은 그런 가능성을 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 없는 구원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도르트 신학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이해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5항에서 9항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 약속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공포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복음을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자, 5항에서 보시면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보편적으로 선포되고 있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백성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공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르트 신경은 선택교리에 관한 여러 오해를 교정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복음 약속의 보편적 선포를 약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그리고 또 그 선포될 때 어떤 명령이 수반되냐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같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약속이 선포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과 같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으니까 전도도 안 하고 뭐 선택받은 자는 회개 안 해도 구원받고 안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믿고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보편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회개하라, 믿으라는 이 명령이 같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교리가 회개하라, 믿으라 이 요구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믿으라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보내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5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항을 우리가 한번 6항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복음을 통해 부름 받은 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불신 가운데서 멸망한다. 이것은 십자가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결함이나 불충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으로 오왕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선포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선포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제 6항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것, 7항에서는 이제 믿는 것을 말하죠. 6항에서는 근데 선포될 때 부름받은 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결함이나 불충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가치 자체만으로는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지 않는 그들이 불신 때문이지 그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결함이라든가 불충분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7항 그럼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7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믿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이 언택이 주어짐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7항에서 참되게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들에게 이 은택이 주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그렇게 그들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고,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빚진 것처럼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 안에서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금 기도와 간구하시는가?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이 지금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인 이 용어 사용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보편적인 그런 속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항로파도 그 구절을 이제 근거를 삼지요. 바로 이 세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빌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들만을 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민족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이제 그를 믿는 자가 다 구원 얻도록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그렇게 그 구절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모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택이 주어짐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한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들 그리하여 성자께 맡기신 이들 바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믿음을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8항 우리 같이 8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성부의 가장 자유로운 결정과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는 자신의 아들의 가장 값진 죽음에 살리고 구원하는 효과가 선택받은 모든 자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 족속, 나라, 방언으로부터 영원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받았고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 또 오직 이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믿음, 이 믿음을 다른 성령에 구원하는 은사들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얻으셨다를 선사하시는 것, 원죄이든 자범죄든 믿기 전에 범한 것이든 후에 범한 것이든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것, 마침내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신 앞에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먼저 성부의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결정과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는,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이런 이런 수식어가 있는 이유는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 작용해서 성부의 결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믿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뜻 가운데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결정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자신의 아들의 가장 값진 죽음에 살리고 구원하는 이 효과가 선택받은 모든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 또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사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그 신자들에게, 그 택한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이 피로 새 언약을 확정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백성, 족속, 나라, 방언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편적인 용어를 갖고 있죠. 정말 세상이죠, 세상. 모든 백성, 족속, 나라, 방언으로부터 영원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선택받아서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들만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신다는 거죠. 그들만을 구속하시고 자 믿음을 선사하신다. 바로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선물로서 주어진 이들은 바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여기에 믿음의 괄호 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을 다른 성령에 구원하는 은사들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얻으셨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에 구원하는 은사들처럼 다른 모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성화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견인하는 것, 이것들이 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얻어졌느냐? 도르트 신경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얻으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해서, 이 14절에서도 지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즉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 변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은 바로 성령의 구원하는 은사들처럼, 다른 은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졌던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도르트 신경 보시면 구항, 원죄이든 자범죄든 믿기 전에 범한 것이든 후에 범한 것이든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것, 마침내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신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얻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항입니다. 구항, 마지막 구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이 결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문들이 헛되이 맞서는 동안 능력 있게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곧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흘린 피에 신자들의 한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부를 위한 신랑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자신의 구원자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예배하며 여기서 또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구항은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이 결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선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결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문들이 헛되이 맞서는 동안,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위협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맞선다 하는 것이죠. 헛되이 맞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겼는가? 그들이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능력 있게 더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하여서 능력 있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때에 하나로 모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 양과 목자와 양이 있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있다.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우리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때에 이 우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한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구원자를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계속 영원토록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교리 구항까지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 효력이 모든 택함 받은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계속 성취될 것이다. 구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만약에 학론파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속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는 믿지 못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론파는 우리의 구원자를 구원 없는 구원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도르트 신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획득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의 획득이 아니라 그 확실한 구원의 획득이요 그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교리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산출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와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처럼 능력 있고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이 그에게 속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